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주말 아침 우리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 어저께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 때마다 위로를 주심으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좀 변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성도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제 그제 설교하신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바울에 처했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뭐 자세히 배경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엊그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일찌감치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사이에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그 교인들한테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나쁜 소문에 속아가지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은혜를 주었던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하게까지 이르렀어요. 오해가 많았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던졌고 사도 바울의 초라한 외모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각지에서 헌금을 걷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다는 또 루머를 퍼뜨려서 재정적 불투명성을 놓고 또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이 불순한 지도자들이 퍼뜨린 이런 거짓된 악성 루머들을 듣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의 권위에 물음표를 닿는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이럴 때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자라야 될 텐데 그 은혜를 전달해주는 목회자의 권위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사실 가장 불행한 것은 교인 자신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트러블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탄의 이 계략이 성공할 뻔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바울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일축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좀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인텔리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못지않게 잘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면서 사역해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한 악한 사람들은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 가운데는 이렇게 복선이 깔린 것이 많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저희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13절에서 자기가 쓴 편지에는 다른 복선이 깔린 게 없고 숨겨진 내용이 없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라는 말은 너희 일부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고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놓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선동당해서 이렇게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꼭같게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뢰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심판 날에는 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15절 24절에서 쭉 보면 바울은 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이 제일 큰 일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의 적들이 아이 바울은 말 바꾸는 사람이다. 왜 온다 그랬으면 오지 잘 안 오냐 그러면서 이걸 루머를 고린도 교회 안에 퍼뜨렸어요. 원래 바울은 에베소를 출발해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말미에 자신이 지금 계속 전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섭섭할 거 아니겠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을 음해하는 적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교인들은 다 들리면서 왜 고린도는 안 들리는 것이냐? 그렇게 막 음해했어요. 그런데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지를 발송한 직후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사정이 안 좋으면 내가 직접 방문을 해보겠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를 친히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직접 고린도 교인들과 만나고 나니까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울에 대한 오해와 감정이 더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못 온다 그러더니 어떻게 왔냐? 뭐 그러더니 말 바꾸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찮은 존재냐? 그러면서 감정이 안 좋을 때 만나가지고 서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서 이 대적들이 계속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을 음해한 거예요. 이 바울 봐라. 자기 했던 말 잘 안 지킨다.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바쁘고 고된 일정입니다. 배편이나 교통수단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핍박받고 얻어맞고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일정이 많아서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계획은 세워놔도요, 계속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성도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해하자고 들면은 뭐 끝이 없겠지. 17절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막 변경했다고 해서 일부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경솔하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기분 따라 일을 계획하고 기분 안 내키면 변경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아 행할 뿐 아니라 그냥 어떨 때는 예하고 어떤 때는 아니오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무분별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주 그 본문에 나오지만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은 순전히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자의 진실한 그 동기를 믿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해석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가 늦으면 사정이 있어서 늦은 거예요. 저쪽이 늦으면 나를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특히 사람들이 리더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높은 스탠다드로 리더를 평가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리더인 것만큼 그만큼 또 실망감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존경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약간만 그 기대치 어긋나게 되면 시험 들게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실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반드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영적 리더와 여러분 사이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마치 마시는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 통로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십시오.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장과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자신도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실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비난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도 신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신실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오해받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가 오해받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 어떤 인간적 변명보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오직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인 내가 어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변명을 보면은 구차적인 인간적인 변명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오해란 게 무서워서요. 한만 그 풀어도 이게 의심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갤럭시 7을 전체 리콜하겠다는 아주 엄청난 그 일을 발표했죠. 그래서 신제품으로 바꿔주겠다.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신제품은 괜찮은 거냐고. 그거는 안 터진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끝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추락하면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억울하게 오해받고 공격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야만 합니다. 기도로 엎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된 루머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고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조치를 다음에는 반드시 예배 자리로 가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냐? 기본적인 설명은 이것이다. 그래도 안 풀리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보자. 같이 엎드려서 예배해보자. 진짜 바울이 그렇게 말 바꾸는 사람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면 바울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이 문제를 풀자. 지금 바울의 기본적인 이 설명 어프로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21절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자신들에게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함께 다니는 또 고린도 교회도 같이 사역했던 이 세 명의 목회자 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영적인 권위를 흔들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성령의 인치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뭐 바꿔 말해서 성령 세례라고 말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인을 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을 친다는 것은 첫째 권위를 상징합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이 씨를 도장을 딱 찍으면 국가의 권위가 거기에 실리듯이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 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인간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판단하고 흔들면 큰일 납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를 판단할 때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예배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위에 찍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미국의 그 목장에 보면은 소나 말한테 반드시 카우보이들이 딱 어렸을 때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무개 목장에 누구의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남의 인이 찍힌 이 소나 말을 서부시대 때는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은 그대로 목을 달아맵니다. 그거는 이 남의 소유를 건드린 그 죄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산의 소유권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이 한번 찍히면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정부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건드리면 이제 정부랑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셨으면은 이제부터는 그 권위를 하나님 허락 없이 건드리면 하나님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그토록 나쁘게 행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인치심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지도자의 그 영권을 쉽게 생각했죠. 내가 그냥 군대가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늙은 아버지 다윗쯤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담보를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영원히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담보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가올 천국이 리얼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빽이 없어도, 세상에서 힘이 없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기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담대함이 있고, 바울이 지금 이 기본적인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자기는 이 힘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를 도전받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치신 기름 부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자기에게도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오해를 받아요. 순장되면 순원 때보다 더 욕을 많이 먹어요. 장로되면 집사 때보다 더 욕 많이 먹어요. 오해를 많이 받아요. 목사 되면 더 하고요.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 되면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선교사가 되면 오해가 없을까요? 무진장 있습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는 사람의 투표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때 두려움의 마귀가 우리를 떠납니다. 죄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당해도 결코 오래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빨리 아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남아서 트라우마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감격과 찬송이 충만해집니다.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공격과 아픔을 당하지만 죽을 것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그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공격당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성령이 인치신 사람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성령이 인치신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이 준 상처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정성을 쏟아부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도 받고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면서 받은 오해와 공격과 상처,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